이제 주님께 예정된 고난의 길은 점점 죽음으로 인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서 철저하게 불법에 의해 착각한 마귀 사탄의 음흉한 웃음소리와 함께 사망의 골짜기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로마 시민권자들에게였지만 죄인으로서 확인되지 않은 그런 사람을 채찍질하는 것은 로마법에도 어긋나는 행동이었습니다. 빌라도는 계속 예수님은 죄가 없어서 죽일 수 없는 분이라고 유대인들에게 강조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인류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에 불성실한 유대 지도자들의 사악한 의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내어질 수밖에 없음은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도 예언된 사실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 3절에 그렇게 예언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음에 내키지 않은 죄 없는 그것도 하늘로부터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도의 무죄를 확인하여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아 놓아주고자 설득해보는 빌라도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지 않는 한 물러서지 않겠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아우성이 빌라도의 관정에 시끄럽게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세상의 단면일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조금은 양심이 있어서 의의를 행해보자고 말해보지만 결국 대부분의 불경스러운 세상의 소리에 파묻혀서 의의나 양심은 설 수 없는 이곳이 바로 빌라도의 법정에 확대된 세상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안타까운 세상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이렇게 진리나 생명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지만 창조주요 구세주이신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 상황과 처지에 관계없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의를 찾아주신 주님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주님의 이 엄청난 희생이 우리를 살게 하신 사실을 늘 기억하고 교만할 때나 힘들 때나 이런 상황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의 내용인데요. 빌라도는 예수도를 군인들에게 내주어서 채찍질 당하시게 하는데 사형 판결을 확정한 것도 아닌 우리 주님은 먼저 철없는 군인들에게 조롱과 채찍을 당하시고 얼굴에 침뱉음을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이라든가 공관복음에도 이 사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조차도 예수도께서는 이미 아시고 제자들에게 예언적인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누가복음 18장 32절 기록되고 있음을 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1절에 했는데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선포했던 예수 그리스도 즉 죄 없으신 예수님께 채찍질을 한 것은 어찌 보면 빌라도의 계산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채찍은 가죽줄 끝에다가 날카로운 나비나 쇠조각을 달아서 후려쳐서 당기면 살이 찢어지고 피가 튀는 참혹한 형벌로 십자가형을 당하기 전에 죄수에게 가하는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까지 감당하시지 못하셨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워낙 피를 많이 흘리시고 머리에 옥죄오는 가시관이 정신을 몽롱하게 하고 해서 결국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하시는 그런 모습도 이런 연유에서 그런 것이죠. 이것이 빌라도의 계산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의 죽이라고 광기 어린 소리를 질러대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참혹한 채찍형을 가함으로써 저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였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상을 당하시는 예수들을 보면서 어느 정도의 연민과 동정심을 일으켜서 그보다 더 잔인한 십자가로 내몰아 가려는 것을 그만두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빌라도의 나름대로의 계산은 이런 더 비극적인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이러한 주님께 대한 고통의 대우는 정의나 진리를 알지도 못한 이 로마의 관료는 죄 없음을 확인하긴 했지만 자신의 위치를 어렵게 만들고 힘겹게 하는 피 지배국의 문제거리에 대한 분노를 드러낸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이 중에 어떤 이유에서라도 채찍질은 결코 옳지 않았고 자신의 생각을 반영시키지 못했습니다. 군병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2절에 그랬는데 금으로 된 왕관 대신에 가시관을 눌러 씌우면은 머리뼈까지 박혀서 피를 흘리는 잔혹한 모습을 생각만 해도 섬뜩합니다. 군인들은 이런 일을 장난처럼 해대는 것을 보면 참으로 개념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자색옷은 당시의 왕들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이었지만은 이것 역시 가시관을 쓰신 주님께 입힌 것은 어울리지 않는 조합으로 그것이 더욱 큰 조롱거리가 되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3절에 그랬습니다. 빌라도의 관정 아니라고 하는 데서 이 군인들은 아마 로마의 군인들임에 틀림이 없다고 봅니다. 불신의 군인들은 역시 피지배국의 종교 지도자라는 이유에서 더욱 비아냥거리고 모욕하는 것을 마치 자신들의 승리의 모습으로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앞에 가서 그런데 즉 얼굴 앞에 얼굴을 들이대고 조롱하는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유대인들이 평상시 인사로 샬롬 그런 말을 쓰죠. 평안을 빈다 그런 평안하셨습니까 였지만은 로마인들도 사실은 같은 의미의 인사말을 사용하고 있었고 이 성경의 바울도 그런 표현을 들어 쓰고 있습니다. 바로 에이레네라는 인사였죠. 그러나 여기에 쓰여진 평안은 에이레네가 아니라 카이로. 역시 이 말도 인사할 때도 쓰이기도 하지만 유쾌하라, 행복하라 그런 의미를 가진 축하의 표현입니다. 최고의 굴욕스러운 모습으로 꾸며놓고 축하한다는 조롱이야말로 극에 달하는 모욕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손으로 때리더라 하는 표현은 손바닥으로 철썩 소리가 나게 뺨을 치는 것을 묘사하는 이것이야말로 어떤 것으로 때리는 것보다도 모욕감을 주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도저히 당할 수 없는 수치와 모멸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생각 없이 행동하는 이방의 군인들에 의해서 당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때 비로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바울 사도의 표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이방 총독에게 죽여달라는 함성을 들으시면서 사실 혈육적으로는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나 이해관계가 없는 로마의 군인들로부터 사람으로도 받을 수 없는 치욕을 하나님이 당하시는 모습입니다. 왜 이런 사람으로서도 가장 치욕스러운 모멸을 당하셔야 했는가 생각하면 그야말로 우리가 또는 나 자신의 죄의 대가로 받아야 할 수치를 대신 받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만 생각하고 헤아린다고 해도 교만할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없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도를 어찌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머리에는 가시관을 아프게 눌러쓰고 온몸은 채찍에 맞아 이미 피를 흘릴 대로 흘리고 바라만 봐도 진저리 처지는 처참한 모습,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끔찍한데 당하시는 주님이야 얼마나 힘겨우셨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탱자나무 가시 하나에 만질려도 아래서 못 견디는데 깊이 눌러선 머리는 이미 정신을 잃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주님 섬기는 것으로 당하는 시간의 손해 같은 것이라든가 또 물질이나 헌신의 일들을 과연 불평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합니다. 이사야는 이미 영안을 열어서 이것을 목격하고 고백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4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 빌라도의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하는 무죄의 선언입니다. 이미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우리가 지난 18장 38절 하반절에서 하였던 빌라도는 다시 죽여달라고 정신없이 소리치는 유대 군중을 향해서 자신은 예수로부터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증거하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보려고 앞에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했던 매질을 해서 바라보는 것도 힘들게까지 채찍질을 했지만 그들에게 그것은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도께서 우리 사람들과 꼭 같이 죄를 짓는 사람이었다면 인류의 죄를 감당하실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구약성경의 율법에서 보는 대로 한 번의 죄를 위한 제물로도 사용되는 짐승일지라도 허물 있는 것, 어떤 흠이 있는 것은 쓸 수가 없었던 것을 볼 때 더욱 그렇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 이유에서 예수도께서 육체적으로 우리와 조금도 다르지 않으신 분이셨지만 죄는 없으셨음을 히브리서 기자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4절 상반절 겠는데 빌라도 총독은 머리에 눌러 쓰신 가시관에서는 선혈이 낭자하고 채찍을 맞은 몸에서도 움직일 때마다 검붉은 피가 흘러나오는 모습의 예수님을 유대의 군중들에게 다시 끌고 나와 세웁니다. 빌라도의 관정은 이미 바닥에 피가 흘러 흥건했을 것이고 이런 것을 감수하면서까지도 빌라도는 일말의 양심이라도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면 그 양심에 호소하면서 그 모습을 보는 유대인들은 숨을 죽이고 소리를 멈췄어야 했을 겁니다. 사실 빌라도는 그것을 기대하고 죄를 찾지도 못한 예수도에게 이런 모습을 한 이 사람을 저들 앞에 세웠던 겁니다. 그럼에도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는 말에는 다소 모순이 보입니다. 죄를 찾지 못한 사실을 알게 하려고 했다면 가시면류관이나 채찍질을 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도께서 안에서 군인들로부터 당한 모습 그대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에 의해서 선동된 군중에게 그대로 보이는 요한사도의 서술이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는 예수들을 앞에 세우고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5절 하반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는 그것이 지금 이 사람의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지난번에 18장 30절이라거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는 31절라고 죽이려 하는 이 사람을 보라. 가장 가까이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요. 비록 본디오 빌라도는 몰랐지만 온 인류의 저주스러운 죄를 홀로 짊어지신 예수도를 향해 이 사람을 보라. 하나님 아버지의 대적인 선언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수없이 인자,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68회나 인자, 이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것은 침례 요한이 표현하는 대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 1장 29절이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6절에도 했던 선언에 비교해 볼 수 있는 표현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빌라도는 단순히 너희들이 살려둬서는 안 된다는 그 사람이라는 단순한 의미였지만 이 사람을 보라 하는 선언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술의 사람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는 작품이 된 것도 사실이지만 바로 오염되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자 사람의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두시고 이 사람을 보라 하셨다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모범으로 제시하는 사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희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이 사람을 보라 하였다면 적어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면 이 정도의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이유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두고 이 사람을 보라 할 때 바울처럼 우리 모두의 신앙의 목표가 되십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력하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력하노라 하는 빌립보서 3장 12절 또는 14절 또 열심히 따라가야 할 신앙 성장의 모범이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을 보라고 할 때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도에 미치지 못한다면 누구도 신앙이 성장했다고 자랑할 수 없기 때문에 겸손으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만 할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빌라도의 이 사람을 보라는 선언은 당시 유대인에게만 한 말이라기보다 오늘 믿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며 초라하게 종교 생활로 만족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목표의 도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6절, 7절입니다. 유대인들의 사악함입니다. 더 가까이 얘기하면 믿는 종교인들의 사악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의 이러한 계산이나 생각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여달라는 유대인들에게 통하지 못했습니다. 죄인들의 특징은 깨닫게 되는 것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신이 결심하고 결정하고 하고자 하는 것을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의인은 자기가 식견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나 상황을 통해서 깨닫는 것을 행하는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6절 상반절 했는데 빌라도의 계산은 완전히 빗나가고 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채찍질하여 보기 어려울 정도로 처참하게 보이면 저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혼자만의 계산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맙니다. 아니 어쩌면 사람들은 피를 보면 흥분해서 더 피를 부르는 흉악함이 여기서도 여전히 나타나고 맙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는 소리는 대제사장들의 무리와 그의 아랫사람들이 꼭 같이 질러대는 소리였습니다. 범죄로 죽게 된 사람의 죄를 용서받게 해서 살게 하는 역할이 제사장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의 입에서 사람을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 저들의 직함과 역할과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죠. 사람을 살려야 될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라고 소리치고 있으니 말입니다. 행여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이들의 모습에 기가 질린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6절 중간에 그랬는데요. 오히려 이들과는 너무나 다른 큰 소리로 저들의 안타까움을 질책합니다. 불신의 사람으로 통해서 말입니다. 저들이 형을 집행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면서도 도리에 맞지 않은 저들의 행동을 간접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바로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말인 거죠. 다시 세 번째로 예수도의 무죄를 고백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6절 하반절에 그랬죠. 이것은 적어도 빌라도의 최소한의 양심의 고백이었을 겁니다. 너희들이 죽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서 나는 죄를 찾을 수 없었다 라는 진실된 세 번째의 고백이죠. 그러면서 빌라도의 할 일은 그렇다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의 판단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놓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당연한 사실 앞에서도 빌라도는 왜 그러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세상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실리적인 사람들은 양심의 소리보다는 자신의 형편이 먼저임을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양심대로 하면 당연히 풀어놓아야 되는데 풀어놨다가는 자기의 자리가 위태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이라고 소리치는데 7절 상반절인데요. 만약에 이 땅에 아직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그들에게 있었던 법, 즉 율법에 의해서 백성들에게 어떤 좋지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본보기로 돌을 던져 죽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 이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7절 하반절의 행동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도가 아닌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면 죽는 것이 당연합니다. 앞에서도 말한 바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거스르는 행동은 죽는 것이 맞죠. 성경에 그런 예를 하나만 봐도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의 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민수기 20장 24절에 보면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신명기에서도 32장 51절에 보니까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십니다. 그렇게 충성되고 열심을 다했는데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은 것 때문에 아론과 모세는 가나안에 갈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서도 살지 못할 것이라고 두려워했던 기록들을 사사기에서 보더라도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는 6장 22절 23절에 볼 수 있고요. 또 삼손의 아버지였던 마노아도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사사기에서 13장 22절 23절 상반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 하시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죽이려는 죄를 범하고 있는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이 문제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오류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세상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나머지 오히려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하고 방해하는 그런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에도 참으로 양심에 화인맞은 몇몇 사람들이 자기를 메시아라고 간큰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지금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허무맹랑한 소리를 해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아 그런가 보다 그렇게 그를 받들고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현재도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정신없는 말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수십만이 그 사람을 추종하고 자기 재산을 갖다 바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죠. 결국은 그러나 그들의 행위대로 대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거룩한 삶을 감당한다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옳고 그름은 판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두가 죄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잃어버리는 사악함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로마의 군인들처럼 오히려 조롱하고 대적하는 어리석음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도께서 십자가에 높이 들리셨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나 그 희생을 우러러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빌라도의 입을 통하여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신앙의 모범을 제시하셨고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바쳐도 결코 후회하지 않을 대상 그런 사람 역시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실 죽어야 마땅한 사람은 죄를 지은 모든 사람입니다. 함에도 범죄자들은 의인을 죽이려 하고 심지어 자신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조차도 죽여야 한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는 그 군중 속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날 자신임을 깨닫고 이제는 회개하고 사죄하는 삶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